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맨 끝에 있는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21장부터 24장은 본문이 들어있는 위치는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 시기가 아닙니다. 21장부터 24장 중간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블레셋이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유다에서 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마지막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언제까지 활동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남쪽과 북쪽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블레셋이 있어서 다윗이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블레셋도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맨 끝에 나오는 21장부터 24장은 아마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록은 나와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부터 8장 정도 그 정도 사이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21장에는 다윗이 어떻게 내적인 정치를 했는지 국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21장에 기근을 만나서 3년 동안 연속된 기근이 있었죠.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올 것이고요. 또 21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 네 사람을 무찌르는 이때는 다윗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여러 장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22장에서는 다윗의 찬양이 나오고 23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사역을 했던 여러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을 가면 다윗이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임무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24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21장 앞에 나왔던 3년 기근과 관련해서 다윗의 삶을 조금 더 정돈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21장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머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마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서 다윗 시대가 되었는데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건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세부적으로 한 세 가지 종류로 다윗의 고난을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때 당했던 고난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자기가 구원했던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고 배신자들이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윗 실제로 이때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피 시기 때에는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목적을 알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적을 알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으로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할 때를 보면 제가 썼던 책에서도 제목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이게 만약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내가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지금 읽은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지금 다시 3년 동안 기근을 만나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이 기근이 왜 찾아온 거죠?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남이 죄를 지은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해코질 하려고 했었던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울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누가 받았느냐? 사울도 물론 심판받아 죽임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 죄값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때들이 있어요. 왜 죄는 타인이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생겨난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죄악은 사울의 시대에 범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심판을 행하시는가? 사울이 죄를 졌으면 조금 폭넓게 보자면 사울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시대, 다윗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저 녀석이 지었는데, 죄는 악한 저 녀석이, 원수가 행동하던 저 사람이 지었는데 그 결과 힘들고 어려운 지경은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는가? 다윗이 아마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셨죠. 여기서부터 첫 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해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를 바로 세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문제를 정의롭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죄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의 분을 풀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화 또 이렇게 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정의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도 축복하고 이스라엘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지난번에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설명하면서 다윗이 취했던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방법이 과연 합당하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던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든 적절하게 잘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요. 그래도 타인이 죄를 지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시 삶을 살면서 만난 고난인데요. 앞에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고 뜯어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죄를 부렸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수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참 처참한 지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어떤 게 먼저였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수레가 흔들려서 먹기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즉사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이 제국을 이루고 황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심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났던 어려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당할 때입니다. 참 묘하게도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언제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었고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다윗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모든 그 죄 지은 장면들을 보면 다윗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회복을 누리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심판과 형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회개하고 응분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회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셋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입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타인이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앞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그럼에도 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은 도대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먼저 잘 분별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각각의 경우들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들도 보면 광야 시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혹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종류로 각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라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주님을 잘 붙들고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 가운데 또 잘 해결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를, 믿음의 결단을, 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삶을 살며 만났던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악하게 행동했던 원수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분하고 힘들었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건, 타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처지를 만나건, 혹은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속상한 마음들, 또 해결할 수 없는 현실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